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과 포 사격으로 촉발됐던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위급 접촉을 통한 남북 간의 극적인 합의로 해소됐습니다. 남북 양측은 지난 22일 저녁 6시 30분부터 고위급 접촉을 시작해 43시간에 걸쳐 정회와 재개를 반복한 끝에 오늘 새벽 최종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북한은 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는 대신 한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또 오는 9월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것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회담 개최, 민간 교류 활성화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서는 황병서 군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참가했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합의 직후 기자들에게 협상 과정에서 난항도 많았지만 인내심을 갖고 합의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잇따른 증시 폭락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낮췄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4.6%로 1년 만기 예금 금리도 1.75%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형 시중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은 0.5%포인트 낮춘 18%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번 금리 인하가 기업 대출 원가를 낮춤으로써 은행의 유동성을 적절히 유지하고 통화와 신용대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이번 조치로 중국 경제에 6,780억 위안, 미화로 약 1,057억 달러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상하이 증시가 연일 8% 안팎씩 폭락하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국 증시까지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 등으로 유럽 증시들은 오늘 최소 4% 이상씩 오르며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수잔 라이스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번 주말 중국을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방중 기간 미중 양국과 지역 현안, 나아가 세계 주요 현안 등을 상의하기 위해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비롯한 중국의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라이스 보좌관이 이번 기회에 양국 간 좀 더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상호 간 입장차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청정에너지 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저녁 미 서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가 청정에너지 정상회의에서 주택 소유주들과 기업체들의 청정에너지 시설 도입이 용이하도록 융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주택관리청의 청정에너지 관련 융자 규모가 획기적으로 늘어나 주택 소유주들이 에너지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쉽게 도입하도록 하고 초과 비용은 되돌려 받도록 했습니다. 또 연방에너지부는 미국인들이 재생에너지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 혁신을 권장하기 위해 10억 달러의 추가 융자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지만 이런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자국으로 유입되는 난민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헝가리에는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10만여 명의 난민이 등록했다고 헝가리 당국이 전했습니다. 헝가리 정부에 따르면 어제 하루에만 2,100명이 국경을 넘었으며 이는 하루 유입되는 난민 수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헝가리는 인접국 세르비아를 거쳐 국경을 넘는 난민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장벽 설치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수천 명의 난민들은 지중해를 건너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로 들어서는 경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풀기 위한 남북한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은 25일 낮 1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했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에서는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풀기 위한 남북한 고위급 접촉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장시간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저녁부터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한 고위급 접촉이 25일 새벽 1시 타결됐습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빚어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접촉은 무려 43시간 동안의 피말리는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접촉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협상이 타결된 뒤 25일 새벽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공동보도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이번 접촉에서 최대 관건이었던 북한의 도발에 대한 사과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사과 대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입니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한국 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25일 낮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김 실장은 기자설명회에서 지뢰 도발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목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었는데 북한의 도발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여러 가지 함축성 있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으로 인한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해 사실상 재발 방지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남북한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뿐만 아니라 관계 개선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기로 했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4달 초에 갖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남북한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공동 보도문에 포함시켰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 간 최고위급 접촉이었던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에선 김 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한 측에선 황병서 군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와 군을 믿고 큰 동요 없이 차분하게 일상생활에 임해준 국민의 단합되고 성숙한 대응이 이번 접촉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게 앞으로 신뢰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후속 회담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돼서 남북 간의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고통부터 치유하고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고 민간 활동이 활발해져서 서로 상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와 관련해 북한이 주체를 명시해 직접적으로 한국 정부의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과 보상, 추가 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는 매우 중요한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에 직접 나섰던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25일 오후 충남 천안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또 이번 공동보도문에 명시된 남북 간 합의와 관련해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해 북한을 주어로 사과와 유감 표명을 확실하게 한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적이 거의 없는 데다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강력 부인했던 지뢰 도발 사건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북한은 협상 초반 지뢰 도발 사건 자체를 부인하다 한국 측이 사진을 비롯한 각종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강하게 압박하자 합의문 형태로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유감 표명을 한 것은 1차적으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관철시키는 한편 남북관계를 이대로 끌고 가봤자 북한에게 별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대외 환경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장관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의 책임 있는 사과가 없으면 한국 국민들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순탄치 않았던 협상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합의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동보도문 3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아 실질적인 재발 방지를 보장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처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만 들어갈 경우 재발 방지를 강제할 수단이 없지만 이번에는 재발할 경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더 강한 구속력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협상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는 거론했지만 그동안 주장해왔던 미국과 한국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중단이나 5.24 제재 조치의 해제 등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나 개성공단 문제도 논의되지 않았으며 이산가족 상봉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별도로 합의문에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북한은 전반적으로 진지한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군사적으로 대치된 판문점 남측 지역에 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남측이 잘 이해해야 하지 않느냐며 매우 큰 결심을 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에 착수했으며 향후 당국 간 회담을 정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이제 시작이자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회담 수석대표의 구체적인 급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elcomes the agreement reache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PRK earlier today.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남북한이 타결한 합의 내용을 환영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끊임없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히 공조하고 미한 동맹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이 긴박했던 위기 국면을 타개한 배경에는 남측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 북측의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대남비서 등 4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4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 끝에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에 참가한 4인의 면면을 천일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한 간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대화 국면으로 반전시킨 주역은 남북 고위급 접촉에 참가한 4명의 핵심 실세들이었습니다. 한국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대남비서는 지난 22일부터 25일 새벽까지 43시간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끝에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를 받아내고 또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협상이 대단히 길어졌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관계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의 특징은 국가안보 책임자와 통일 분야 최고 당국자 각각 한 명씩이 참가하는 2 더하기 2 형식의 회담입니다. 한국에서는 군사 안보를 담당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통일정책을 담당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대표로 나섰습니다. 북한에서는 군부 서열 1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대남정책을 책임진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 부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관진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김관진 실장은 2010년 말 이명박 전 정부 시절 제43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박근혜 정부로 바뀐 이후에도 2014년 6월까지 장관을 지냈습니다. 한국에서 두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 국방장관에서 물러난 뒤 곧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재임 시절 도발 원점 타격 등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해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국방부 장관이란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을 이끈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군부 서열 1위로 김정은 체제 들어 최고 실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노동당 조직 지도부에서 20년간 군부 간부 사업을 해온 황 총정치국장은 지난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에 앞장서면서 승승장구합니다. 지난해 3월 당 조직 지도부 부부장에서 제1부부장으로 승진한 뒤 한 달 만인 4월에는 상장에서 대장으로 그리고 차수로 고속 승진합니다. 이어 5월에는 군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이 된 데 이어 당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남측의 김관진 안보실장과 북측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비서 등을 보냈고 이에 남측은 김관진 안보실장과 류길재 당시 통일부 장관이 만나 오찬을 겸한 접촉을 가졌습니다. 당시 김관진 실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나눈 환담 중 일부입니다.
김성일 보고시도합니다. 김성일 씨와 좀 친한 사람까지 가죠.
그럴까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박근혜 정부 두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홍 장관은 연구원과 교수 등을 역임한 학계 출신의 통일정책 전문가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시작해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실장 등을 거쳤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내다 지난 2월 통일부 장관에 발탁됐습니다. 김양건 비서는 대남정책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담당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외교 브레인입니다. 김일성대학 불문과 출신인 김양건은 1997년 노동당 국제부장을 거쳐 10년 뒤에는 통일전선부장으로 발탁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북측 주역으로 당시 북측에서 회담에 유일하게 배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양건 비서는 2010년 9월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에 기용되면서 북한 내 최고 대남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합의됨에 따라 한국 군 당국은 최고 경계 태세를 탄력적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오늘 낮에 중단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 고위급 당국자 접촉 합의에 따라 25일 낮 12시부터 한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했습니다. 북한의 준전시 상태 해제는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결정된 지 5일 만에 한국 측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재개 15일 만에 중단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25일 정례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오늘 12시부로 남북 합의한 것과 같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중단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오늘 12시부로 준 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위협 수준을 고려해 북한군 동향을 지켜보며 한국군의 최고 경계태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수준, 북한도 지금 준전시 체제에 맞게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군사력을 되돌리는데 시간이 걸릴 만큼 저희들도 북한의 위협 수준을 고려해서 우리의 대비태세, 경계태세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이번에 남북한이 합의한 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중단일 뿐 방송시설 철거는 합의 내용에 없다며 확성기 방송시설은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군은 이에 앞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의 대응 조치로 지난 10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하고 군사분계선 인근 11개 지역에서 확성기 방송을 불규칙적으로 내보냈습니다. 북한은 이에 맞서 지난 20일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전선지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북한은 준전시 상태 선포 이후 최전방 지역 포병 전력을 2배 이상 증강하고 특수전 부대 요원도 파견했습니다. 또 동해와 서해 잠수함 기지에 머물던 잠수함 50여 척을 기지 밖으로 이동해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들 잠수함 중 일부는 현재 소속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25일 오전 전군 긴급지휘관 회의와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의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는 북한군의 도발로 재개된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시종일관 방송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확성기 방송이 그동안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 또 파급 효과는 어땠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정부가 협상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했고 결국은 중단이 됐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끈질기게 방송 중단을 요구한 이유가 뭔가요?
네, 방송이 북한군 병사들과 최전방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란 게 한국 당국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한국군 당국자는 24일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집착하는 것은 북한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겁니까?
네,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고 북한 군인들이 자신들의 열악한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북한군 심리전 제압방송 요원을 하다가 2002년 휴전선을 통해 망명한 조승현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비교가 되는 거니까. 이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굉장히 오래 했던 하나의 이제 그 포위 정책이라는 거죠. 국경을 통한 정보 유입 그리고 휴전선 전방을 통한 이제 정보 유입이 동시에 진행될 때 굉장한 파급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확성기 방송이 어떤 방식으로 북측에 전달이 됐습니까?
네, 휴전선 최전방 지역에 대형 확성기를 설치해서 북한 쪽으로 방송하는 겁니다. 한국군 당국에 따르면 방송은 최전방 부대 11곳에 대북 확성기 시설을 설치해서 각각 하루 8시간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500와트급 대형 스피커 48개로 이루어진 확성기는 최대로 출력을 높이면 낮에는 10km, 밤에는 24km까지 방송이 들린다고 한국군은 밝혔습니다.
네, 주로 어떤 내용을 방송했습니까?
네, 한국군 관계자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눠서 방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과 한국 사회 경제와 민주주의 발전 모습, 또 남북한이 다르지 않다는 동질성 회복, 그리고 북한 내부의 실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체제를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자제하고 사실에 기반한 소식을 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가령 남북 정상의 외교 행보를 비교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베이징을 세 차례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여러 번 정상회담을 한 반면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주위원장은 아직 외국을 방문조차 하지 못했다는 비교를 하는 겁니다. 또 북한 관영 방송들이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 정권의 체제 유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북한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분석입니다.
정치나 사회 소식뿐 아니라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노래나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도 있었다죠?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한국 젊은이들의 발랄한 일상 모습을 그대로 북한에 전하는 노력을 방송에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 한류 문화 그리고 K-POP 이런 것도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발랄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사실에 기반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 이 K-POP은 주로 어떤 노래들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네, K-POP은 최신 한국 가요의 줄임말입니다. 세계적으로 매우 인기가 높은데요. 한국군 관계자는 여가수인 아이유, 여성 인기 그룹인 소녀시대, 또 남성 인기 그룹인 빅뱅에서부터 북한 정서에 잘 어울리는 중년 가수들, 가령 노사연 씨의 만남 같은 다양한 가요를 방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노래들인지 잠시 들어보시죠.
네, 음악 방송 내용 잠깐 들어봤는데요. 이런 여가수들은 한국의 젊은이들뿐 아니라 30, 40대 남성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면에서 북한 군인들에게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군의 복무 중에 지난 1979년 서부전선을 통해 망명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방송이 북한 병사들에게 상당한 자극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야 그 남조선 방송을 듣는 게 그 반역자로 처단이 되는 대상인데 전선에 나오면 그걸 그냥 마음 놓고 이렇게 누가 귀를 막지 않으니까 들으니까 상당히 뭔가 좀 자유스러운 맛도 느끼면서 점점 이제 그 내용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전선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뭐 휴가도 없고 사실 여성과 기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거의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대북 방송에서 나온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상당히 좀 그 자극도 되고 말하자면 흥분도 되고 기분 좋은 일이죠 어쨌든.
네, 그런데 방송을 주로 여성들이 진행을 했군요.
네, 한국 여성 아나운서의 목소리뿐 아니라 한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소통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인데요. 확성기 방송은 특히 한국군의 대북 FM 라디오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동북아 방송연구회가 지난 2011년에 녹취한 이 방송의 소리를 잠시 들어보시죠.
북한 동포 여러분, 여기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 이 종소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희망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자, 이번 합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은 한국 시각으로 25일 낮 12시를 끝으로 중단이 됐는데요. 며칠간 방송이 된 거죠?
네, 한국군은 지난 10일 북한군의 지뢰 도발을 이유로 11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15일 만에 이번 합의로 중단된 겁니다. 한국군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FM 라디오 방송을 재개했지만 확성기 방송은 준비만 하고 실제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남북한 고위급 접촉에서의 합의로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의 파급 효과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북중 관계 보도입니다. 북한은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대신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는 25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대표해 노동당 중앙정치국 위원인 최룡해 비서가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은 물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무산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몇 년째 냉각된 북중 관계와 최근 북한과 중국 사이에 준비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냉각된 북중 관계 속에서 김 제1위원장을 대신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최 비서는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던 김영남 상임위원장보다 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최 비서가 현재 김정은 정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로 볼 때 꼬여있는 북중 관계를 푸는데 적임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의 중국 방문은 김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찾았던 지난 2013년 5월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최 비서는 당시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급격히 냉각된 북중 관계를 개선하는 임무를 띠고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중국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신지도부와 잇따라 회동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와 안면이 있는 최 비서의 이번 중국 방문길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의 분석입니다.
북중 모두 안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최용해 특사의 방중은 아마 그 중국 지도부하고의 안면이 있기 때문에 보낸 것이고 특히 그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측근 실세이기 때문에 북중 간의 당대당 아마 교류에 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최 비서의 이번 중국 방문에는 김 제1위원장의 친서 등 특별한 메시지를 중국 측에 전달할 가능성이 크고 중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면 지금의 냉각 국면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주대학교 김홍규 교수입니다.
김정은의 친서도 갈 것 같습니다. 저게 북중 간의 그 과거의 혈맹으로서의 어떤 유대를 잊지 말자. 우리가 같이 싸웠던 그 군대고 같은 그 나라 아니냐.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할 것 같아요.
한편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포함한 30개국 지도자를 비롯해 정부 대표 19명,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 10명 등 모두 59명의 외국 사절이 참석한다고 장밍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밝혔습니다.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본국에서 공식 대표를 파견하지 않고 주중 미 대사관 사절을 참석시킬 예정이며 캐나다와 독일, 유럽연합 등도 대사관 대표가 참석합니다. 일본도 아베 신조 총리의 불참을 확정했고 정부 대표단도 파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스웨덴 정부가 국제장애인 구호단체의 대북 사업에 250만 크로나, 미화 3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 장애인 재활과 특수학교 교사들을 돕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24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보고서에서 스웨덴 정부가 국제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의 대북사업에 미화 3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지난달 21일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으며 지원금은 이 단체가 북한에서 지원 중인 장애인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지난 1998년 조선장애인보호연맹의 요청으로 북한의 장애인 지원 활동을 시작한 핸디캡 인터내셔널 벨기에 지부는 현재 북한 장애인 재활치료와 특수장애인 학교 교육 개선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에는 80만 유로, 미화 110만 달러를 들여 함흥 정형외과 병원과 평안남도 덕촌 탄광병원, 평안북도 독림의 노인 장애자 요양원 등의 설비 개선과 장비 지원, 보건요원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 북한 내 6개 시각과 청각장애자 특수학교에 교육과 훈련을 지원했습니다. 핸디캡 인터내셔널은 유럽연합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벨기에 개발협력청, 스위스 개발협력청, 영국과 네덜란드 대사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북한을 돕고 있습니다. 한편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은 올해 대북구호사업에 2,650만 크로나, 미화 321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올해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국제적십자사 IFRC와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UN아동기금 유니세프, Save the Children, Concern Worldwide, Handicap International 벨기에 지부 등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준비하셨습니까?
미국이 최신의 F-22 전투기를 유럽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동유럽 나토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고요.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의 독립 25주년을 맞은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여전히 러시아의 대규모 침공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세고요. 스페인과 모로코에서는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모집책 14명이 체포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미군 F-22 전투기의 유럽 파견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데보라 제임스 미 공군 장관이 어제 미 국방부 건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제임스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으로 동유럽 나토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이 커졌다면서 이들 동맹국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곧 F-22 전투기들을 유럽에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F-22 전투기를 몇 대나 파견합니까?
제임스 장관은 구체적인 파견 규모와 날짜,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고요. 다만 기자회견에서 very soon, 곧 파견할 거다 이렇게만 밝히고 있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최근에 러시아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 F-22 전투기 파견도 이런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F-22가 어떤 전투기인가요?
미군이 공군 제공권의 절대적인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개발 당시부터 다른 나라보다 한두 세대 앞선 전투기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가능한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경쟁업체인 록히드 마틴과 보잉이 공동으로 생산에 참여한 기종이기도 합니다. 2005년 12월에 배치가 시작됐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적수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고요. 조종사가 한 명 타는 단좌식의 쌍발 엔진을 가진 전투용 스텔스 전투기인데 이 월등한 공중전 능력 외에도 지상공격, 전자전 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대당 생산 가격도 2009년 기준으로 1억 5천만 달러 최고였습니다.
네, 참 말 그대로 최강의 전투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일본도 도입을 추진했었는데 미 의회에서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고요. 그래서 일본은 소형이고 좀 하위 기종인 F-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그리고 이 F-22 전투기 생산도 미 공군에 대한 공급만을 끝으로 중단이 됐는데 그래서 현재 세계적으로 미 공군에서만 190대 정도를 운영 중인 전투기입니다.
네, F-22 전투기가 유럽에 파견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처음이고요. 과거 이제 일본과 한국에는 파견된 적이 있습니다. 또 이 본격적인 전투에 투입된 것도 최근인데요. 미군이 주도하는 ISIL 대응 공습에서 F-22 전투기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미군은 어떤 임무였는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미국이 유럽에 F-22 전투기를 처음 파견하는 건 그만큼 러시아의 군사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군의 계속된 활동은 유럽 동맹국들은 물론이고 미국에도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다면서 F-22 전투기 파견은 미 공군이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F-22 전투기를 곧 유럽에 파견한다는 사실 외에 어제 기자회견에서 추가로 밝힌 내용들이 또 있습니까?
어제 펜타곤 기자회견에는 마크 웰시 미 공군 참모총장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번 F-22 전투기 파견으로 미 공군이 유럽 전역에서 동맹국들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서 유로 파이터를 비롯한 유럽의 신형 전투기들과 공동 작전 수행 능력을 시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 공군 F-22 전투기 조종사들도 더 많은 경험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미래의 충돌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어제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25주년이 되는 기념일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여전히 러시아의 대규모 침공 가능성을 경고했다죠.
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키고 서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의 대규모 침공 위협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주변에 5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고 또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 지역에도 9천 명의 러시아 병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반군에 500대의 탱크와 400대의 야포를 포함한 대량의 무기를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또 이 동부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에 대응해서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러시아는 어떤 반응입니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요, 포로셴코 대통령의 어제 열병식 발언에 대해서 이런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며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계 주민들과 러시아 주민 사이의 우호관계를 갈라놓으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내전 사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앞서 몇 달 전에 독일과 프랑스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안정을 찾는 듯 했지만 최근에 이제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 수백 차례 교전이 오갔고요. 다시 전면전이 발발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고 특히 지난 주말에도 교전으로 군인과 민간인 등 9명이 사망했고요. 우크라이나군은 독립기념일인 어제도 반군이 82차례나 휴전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지난해 4월 시작된 내전으로 지금까지 7천 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독일과 프랑스, 우크라이나 정상회담도 열렸다고요?
네, 포로셴코 대통령이 독립 25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독일 베를린으로 날아가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또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동부 현 사태에 관해 논의를 했는데요. 메르켈 총리는 평화협정 후에도 여전히 적대 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휴전을 감시할 유럽의 감시원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휴전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고위 당국자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가 다시 악화되는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러시아를 포함한 이 우크라이나와 독일, 프랑스의 4자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 유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40달러 선이 무너졌다고요?
네, 이제 국제 유가 중에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어제 배럴당 4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난 2009년 2월 이후 6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배럴당 가격이 38.24달러였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에요.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이 배럴당 100달러가 넘었던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많이 이제 가격이 내려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이 북해산 브렌트유도 어제 배럴당 42.69달러를 기록하면서 역시 2009년 3월 이후 6년 반 만에 최저치였는데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금 오늘 오전 가격을 확인을 해보니까 다시 이제 40달러 선까지는 조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조금 오르긴 했지만요. 과거에 비하면 참 엄청나게 내려간 금액인데 왜 이렇게 국제 유가가 계속 내려가는 겁니까?
뭐 이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계속 이제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후로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둔화에 따른 우려. 또 공급 과잉이 당분간 지속될 거란 이 두 가지 전망 때문인데요. 뭐 중국의 이 증시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기 회복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면서 전 세계적인 수요 부진 또 유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유가가 내려가면 생산국들이 공급을 줄이면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좀 다른데요. 지난 몇 년간 이 석유 공급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미국에서 새로운 석유 채굴 공법을 활용한 셰일 오일 이 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원유 생산국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유가에 대응해서 생산량을 줄이면 이 시장 점유율을 미국 업체들에게 더 뺏기고 이 미국 업체들만 유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을 이 유가가 내려갔음에도 줄이지 않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셰일 공법은 이 전통적인 채굴 방식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유가가 더 내려가면 미국의 셰일 업체들은 수지가 맞지 않아서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 중돈 산유국들의 계산도 깔려 있는데요. 실제로 네. 미국에서는 유가가 최근에 많이 내려가면서 셰일 업체들이 이 생산을 줄이진 못하지만 새로운 투자를 거의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란 핵협상이 협상 타결도 장기적인 유가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핵협상 타결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리면 이란이 원유 수출을 크게 늘릴 거란 전망이 있는데요. 이 이란의 비잔 남다르 잔간의 석유 장관도요. 어제 테헤란에서 가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제재가 풀리면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원유 생산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가도 원유 생산을 늘리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잔간의 장관은요. 유가가 더 떨어지건 아니면 배럴당 100달러 선까지 다시 오르건 상관없이 이란은 시장 점유율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원유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란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가 크게 강화되기 이전인 2012년에 하루 평균 37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했는데 현재는 280만 배럴 안팎으로 이제 100만 배럴 가까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장관의 장관은 이 제재가 풀리는 즉시 50만 배럴을 이제 생산량을 늘리고요. 얼마 안 있어서 50만 배럴을 추가로 늘려서 이 과거의 생산량 수준을 회복할 거란 계획을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란에 대한 제재가 언제쯤 풀릴까요?
빠르면 내년 봄쯤이 될 거란 전망인데요. 이란과 주요 6개국 사이의 핵 합의에 따르면 이란이 핵 개발을 제한하고 또 외부의 검증을 수용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면 제재도 풀리게 됩니다. 미국 의회에서 현재 핵 합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분위기지만 의회에서 반대하더라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이를 다시 무력화시킬 만큼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 검토 과정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지만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시점에 대해서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요. 미국과 영국이 10월에는 이 핵 합의안을 비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빠르면 내년 초에 전면적인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영국은 지난 23일 이 4년 만에 이란 주재 자국 대사관의 문을 다시 열기도 했죠.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스페인과 모로코에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모집책이 대거 검거됐다고요?
네, 스페인 내무부가요 오늘 이 스페인과 모로코에서 대테러 작전을 펼쳐서 ISIL 지원병 모집책 1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이 붙잡힌 곳은 이 마드리드 남부 산 마르틴 들라 베가와 이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페즈, 나도르 등 다섯 곳이었습니다.
네, 모집책들의 국적도 공개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내무부는 이번 검거 작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들이 이 ISIL 지원병을 모집해서 시리아와 이라크에 보냈다고 밝혔는데, 스페인에서는 지난 3월에도 ISIL 선전책 8명이 체포됐었고요. 또 특히 이제 이 ISIL에 가담했다가 돌아온 지원병들이 스페인 현지에서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인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더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US 팔러시 360을 찾아보세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해시태그 US 팔러시 360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상에서 북상하는 태풍 고리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황해도를 시작으로 평안남도는 늦은 오후에 그치겠고 그 밖의 지방은 밤까지 계속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은 5 내지 9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먼 바다는 2 내지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8도, 최고 24도. 신의주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20, 최고 24. 강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8, 최고 22. 해주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4도. 개성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다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최저 17, 최고는 23도입니다. 함경 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모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최저 16, 최고 22. 장지는 최저 11, 최고 18, 해산은 최저 12, 최고 19도, 원산은 최저 17도, 최고 23도, 선봉은 최저 16도, 최고는 20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물결 알아보겠습니다. 동해는 최고 9m까지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서해는 최고 3m까지 비교적 얕은 파도가 되겠습니다. 모레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겠으나 평안북도, 함경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은 3 내지 6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과 포 사격으로 촉발됐던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위급 접촉을 통한 남북 간의 극적인 합의로 해소됐습니다. 남북 양측은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부터 고위급 접촉을 시작해 43시간에 걸친 정회와 재개를 반복한 끝에 오늘 새벽 최종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북한은 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는 대신 한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또 오는 9월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것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 민간 교류 활성화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서는 황병서 군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참가했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합의 직후 기자들에게 협상 과정에서 난항도 많았지만 인내심을 갖고 합의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잇따른 증시 폭락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낮췄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4.6%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형 시중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은 0.5%포인트 낮춘 18%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번 금리 인하가 기업 대출 원가를 낮춤으로써 은행의 유동성을 적절히 유지하고 통화와 신용대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이번 조치로 중국 경제에 6,780억 위안, 미화로 약 1,057억 달러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상하이 증시가 연일 8% 안팎씩 폭락하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국 증시까지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 등으로 유럽 증시들은 오늘 최소 4% 이상씩 올랐으며 미국 증시도 개장과 동시에 2% 이상 오르는 등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수잔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주말 중국을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방중기간 미중 양국과 지역 현안, 나아가 세계 주요 현안 등을 상의하기 위해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비롯한 중국의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라이스 보좌관이 이번 기회에 양국 간 좀 더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상호 간 입장차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헝가리 정부는 자국으로 유입되는 난민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헝가리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많은 10만여 명의 난민이 등록했습니다. 헝가리 정부에 따르면 또 어제 하루에만 2,100명이 국경을 넘었으며 이는 하루 유입되는 난민 수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헝가리는 인접국 세르비아를 거쳐 국경을 넘는 난민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장벽 설치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난민들은 지중해를 건너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로 들어서 주변국으로 향하는 경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올해 들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 수는 25만 명 이상이며 약 2,400명이 항해 중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의 살바키르 대통령이 지난 20개월에 걸친 내전을 중단하기 위한 평화협정에 서명하기로 동의했습니다. VOA가 입수한 서한에서 동아프리카 정부 간 개발기구는 키르 대통령이 내일 남수단 수도 주바에서 합의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그동안 키르 대통령 정부와 리에크 마차르 전 부통령이 이끄는 반군 사이에 평화회담을 중재해왔습니다. 마차르 전 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이미 협정에 서명했지만 키르 대통령은 이 같은 합의로는 평화가 지속될 수 없다며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갈등 양측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